2016년 붉은 원숭이 해에 처음으로 찾아뵙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의 저자죠.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송지원 박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궁중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장학원은 어떤 기관인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예악을 완성하는 악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조기 음악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왕가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 특히 악기 교육을 했었나요?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가 이제 실록에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세조임금 같은 경우는 절대음감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록 기록에를 보면 세조임금이 가야금을 잘 탔다고 해요. 그리고 세조가 대금을 연주하면 뭐 학이 이렇게 날아온다. 그래서 그 세조 동생들이 있잖아요. 네. 대군 시절에 그 대군 시절에 이렇게 대금을 연주하니까 동생들이 같이 따라서 춤을 추었다. 학이 춤추자 동생들 같이 춤추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멋스럽네요.
네. 그래서 세조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실록 악보에 그 세종이 만들어 놓은 악보를 세조가 정리해가지고 또 세조실록 악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 재능을 타고났고 왕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음악성을 타고났어요.
네. 국악기 하면은 뭐 가야금, 검은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대금, 징, 꽹가리 등등
맞아,
종류가 맞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음악 장르에 따라서 악기도 다른데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궁중에서도 사용되고 민간에서도 사용된 것이 있고
네.
또 궁중에서만 사용된 악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악기들은 다 궁중에서도 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궁중 밖에 나가서 볼 수 없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아까 제례 음악을 연주할 때 편종이라든지 편경 또 그다음에 이제 연향이나 중요한 의례 때 건고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부흑 종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고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또 박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악기들 제례악에 다 쓰이고 그래서 궁중에서만 볼 수 있는 악기를 보기 위해서 장학원 쪽에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고자 하는 선비들도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네.
특히 또 박은 유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절대 그죠. 제일 높으신 분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자, 그럼 악기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가야금, 검은고. 학교 다닐 때 줄 수 묻는 시험
맞아,
문제
맞아,
음악
맞아,
시간에 맞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정미 씨?
외면하고 싶네요. 네. 그 배웠을 때 그렇게 네. 좀 하지 않았어요? 가야금은 우르륵. 막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랬는데 물고기인가 뭐 그건 우럭이고 선생님 그랬던 것 같은데 가야금 우럭이고 가야금 손으로 뜯잖아요.
네.
뜯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얗고 라는 이름이
그래서 몇 줄인지 기억나세요?
12줄.
맞추셨네요.
그리고 가야금은 가야금 여자 소리 난다고 그러고 검은 거는 검은 거 남자 소리 난다 묵직하다고
아니,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은 거는 왕산악 그 여섯 줄.
원래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줄이 네. 되게 적었는데 한 줄 늘어났다고 한 줄인가 두 줄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검은 거는? 죄송합니다.
가야금 검은고가 지금 뭐 중요한 거를 얘기를 다 하셨는데
네.
가야금이 12줄이고 검은고가 6줄이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네.
가야금은 손으로 직접 듣고
네.
검은고는 대나무 술대라고 해서 우리 연필 정도 길이 되는 그 술대를 가지고 위에서 딱 내려 대점을 내려친다라고 한 내려치거나 아니면 위로 뜯어 올려가지고 치거나 그런 걸 반복해가면서
네.
연주를 하는데 둘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악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검은고는 소리가 맑아요 밝고
네.
그래서 여성의 악기고 남쪽에서 발달을 했고
네 가야금이요
가야금은 네. 그다음에 검은고는 좀 둔탁하지만 훨씬 묵직하면서 무게가 있어서 북쪽에서 발달한 악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정서가 가야금과 검은고를 통해서 잘 대비가 되고 소리 성격도 그래요.
네.
그럼 묵직한 소리는 검은고고 가벼운 소리는 가야금이고.
네. 맞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네. 나눌까요? 네. 소리 먼저 들렸던 거는 막 섬세하고 네, 네, 밝고 네, 네. 화려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역시 검은 거는 좀 이렇게 묵직하면서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음직한 네, 그런 맞아요. 소리네요. 네.
네. 그 가야금 지금 들으신 거는 계량가야금이에요. 계량. 그래서 12줄이 아니고 이것은 줄수가 21줄짜리 연주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두 악기를 보고 우주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야금이나 검은고의 이제 기본 모양을 보시면 윗판 쪽은 약간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요. 바닥 맞아요. 부분은 평평해요. 네. 그래서 둥근 부분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다음 평평한 부분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중공이라고 하는데 네. 가운데가 비어 있는 부분은 우주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육합을 상징하게 되는데 육합은 하늘과 땅, 그다음 동서남북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공간은. 네. 그다음 가야금의 12줄은 1년 12달이에요. 사시 12월.
잊을 수가 없네요. 줄수를.
완전히 우주를 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런 상징, 거대한 상징을 담고 있는 건 없죠.
네. 가야금은 원래 이제 가야의 악기인데 아까 남정미 씨 말씀하신 대로 네. 우루기 신라로 맞죠. 가지고 오죠. 그 과정이 책에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궁중음악과도 관련이 있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 이 우루기 이제 가야국의 악사였었어요. 네. 악사였었는데 가야국의 가시왕이 이제 이 악기를 만들게 한 다음에 음악을 작곡하게 해요. 네. 12곡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야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가야국 말기에 방탕에 빠지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룩이 그 악기를 안고 신라로 투항을 합니다. 신라 진흥왕 때였는데 신라 진흥왕이 지금 충주 땅에 그 우룩을 머물게 하고 신라 청년 세 사람을 보내서 악기를 배우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악기만이 아니고 노래하고 춤까지 다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신라 청년이 듣기에 음악이 너무 방탕하다.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에서 온 거라서 그런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곡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청년들이 5곡으로 편곡해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곡이 우룩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우룩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해요. 8글자로 정서가 나오는 낙이불류하고 애이불비하다라는 그래서 가위정야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슬프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까지 슬픈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히죠.
정말 이건 바르다고 이를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악이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근데 음악은 안 남았다 하더라도 정악의 정서는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뜻이라고 보고 왕실음악, 궁중음악 안에 그런 정서들을 담고 있는 음악들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야금 음악으로도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죠. 그리고 궁중음악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책에 있는 그 김홍도의 그림 후원 유연을 보면 선비가 이제 검은 고를 타고 있어요. 네. 검은 고는 이렇게 유독 선비들이 즐겨 연주했던 악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검은 고는 선비 악기죠. 네. 그래서 금은 금이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금은 이제 검은 고 금자고 네. 뒤에 금은 금할 금자거든요. 그래서 금지어 사라. 삿된 것을 금하는 것이다. 검은 고라는 것은 삿된 것을 금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 들고 그러지 않나요? 네, 네, 네. 그럴 때 뭐 하시나요?
그럴 때
음악은?
음악은 검은 고를 연주합니다.
정답. 그럴 때 이제 네. 선비들은 아하. 그런 이제 나쁜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검은 고를 딱 앞에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그 정서가 차분한 그런 음악을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고 순화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검은 고를 좀 해요.
진짜요?
잘은 못하지만 근데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네. 왜 검은 고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선비들도 앉아서 이렇게 검은 고를 다 같이 연주를 배웠을까요?
선비들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사 기록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전기의 사가 독서제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 공부하러 가는 시간을 줘요. 교수로서는 안식년 같은 거.
그렇구나.
사가 독서제를 주고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돌아오는 제도가 있는데 예. 그때 검은고 선생님 모셔다가 배웠다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3, 4, 5 배우기도 하고 이제 단독으로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악기 배운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에.
네. 남성들이 검은고 이렇게.
멋지죠.
너무 멋지죠.
안고 연주한다고 해야 되나요?
무릎에 빗겨 놓는다. 이렇게
빗겨 네. 놓는다.
빗겨 놓는다. 약간 비스듬하게 놓고 연주하거든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음을 네. 하나 동 띄워놓고 예. 또 그 여운을 즐기고 다시 다른 음도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갖고 왔죠.
네. 그 검은고 이름의 유래에 검은학이 등장합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검은학이 날아와서 뭐 춤을 췄다. 그래서 검은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그게 이제 삼국사기 악지 기록인데요.
네.
권 32에 있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니까 검은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더라. 현학뇌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서롭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현학금이라고 했다가 현금 그것이 검은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가맛고의 변음이고 그것은 감고고 감고는 고구려란 뜻이에요. 고구려의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야금이 가야의 악기인 것처럼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검은고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우리 전통악기 연주할 때 요즘도 막 궁궐에서도 하고 사랑방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되고 멋스럽고 그런데 전통악기 연주하기 좋은 최적의 연주장이 바로 움집이라고 적혀 있어요.
움집.
네. 우리 악기를 연주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뭐 한옥이나 궁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옥이나 궁이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움집이라는 곳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수혈식 주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됐던 곳인데 뭐 이제 그 인류가 발달하면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살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도기에 움집에서 그 움집을 창고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움집을 이 연습 공간으로 활용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지금 이태원이나 뭐 서빙고 또 뭐 뚝섬이나 마장동, 응봉동, 청파동 그런데 가면 예전에 움집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 보통 100여 명 정도 앉을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크네요.
연습도 하고 사람들끼리 뭐 음악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걸 활용하기도 했는데
네.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방음도 그렇죠. 제대로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집중도 잘 될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네. 궁중음악의 악기들 살펴보고 있어요. 잠시 퀴즈 드리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죠.
악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여섯 개의 현을 갖고 있으며 대나무로 만든 술대로 내려치거나 뜯어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꿋꿋하고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표현합니다. 풍류를 아는 조선 선비들이 특히 사랑해 삿된 마음을 금하여 인심을 바르게 하는 악기라고 한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꽹과리, 2번 검은고, 3번 풀피리.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추수밭에서 나온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토요상설공연에 1월 16일부터 매주 2쌍씩 초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그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비들의 악기였고
네.
그 악기를 통해서 바른 성정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악기로 가장 먼저 검은고를 썼기 때문에 실제 백악지장이라는 그 명성 때문에 사실은 조선 이제 말기쯤에 가면 산조들이라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가야금 산조, 검은고 산조.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검은고로 산조를 연주하니까 선비들한테 욕을 먹었죠. 그래서 검은고는 개량도 거의 안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상징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전 생각을 해요.
네, 네. 100가지 악기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그 백악지장 검은고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그 우리 음악 중에서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영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영취산이라고 해서 불교 석가가 설법하던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불교적인 색채를 띤 그런 제목이잖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에 그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연주를 했고 그 음악이 민간에서도 나가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그 세 가지 버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민간에서 발전을 하면서 그 문인 지식층들이 연주를 주로 하게 되는 그런 음악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산회상이 전체가 9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곡인 타령 이 곡 한 곡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영산회상 중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에서는 조선의 궁중 악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거문고 그리고 가야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악기가 바로 아쟁과 해금입니다. 두 악기를 좀 글쎄요 사실은 모양새가 너무
헷갈려요.
너무 확연하게 맞아. 다른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놀랐는데
소리도 그렇고
진짜예요?
예, 좀 헷갈려요. 해금은 두 줄인 그쵸. 걸 알고 있는데요.
아,
예, 좀
아쟁하고
아쟁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어떻게 박사님
부분 할까요? 첼로처럼 저음이 나요. 그리고 해금은 고음이 나고요.
네.
근데 진짜 아쟁하고 해금은 별로 헛갈릴 내용이 아닌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혼돈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름이 비슷.
두 글자라서 그런가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국악 이쪽 공부 안 할 때는 네. 아쟁 해금 몰랐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몰랐어요.
네, 아쟁은 이렇게 뭐 가야금이랑 오히려
모양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밑 바닥에 놓고 연주를 하는 거고
네.
해금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네. 두 줄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소리는 굉장히 얼굴이 다양한 얼굴 같은 다양한 음색이 나는 네. 게 해금이고 아쟁은 저음 선율이 아주 유장하게 나오죠.
네. 지금 아쟁하고 해금 소리 잠깐 들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다른지 집중해 보시죠. 아쟁하고 해금 소리 비교를 해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좀 저음역에 해당하다 보니까 전 좀 애절하고 슬프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정미 씨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아쟁이고 지금 들은 게 해금이잖아요.
네네.
와, 해금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해금이 둘 다 보니까 아쟁하고 해금하고 뭘로 비벼서
할대로
할대로 비벼서 나는 소리 이거 확실히 알겠고 해금이 근데 두 줄로 요런
그래요,
요런
맞아요.
노래를 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두 줄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그 비비는 건 아니고요. 마찰시키는
마찰시켜서.
거죠. 근데
네.
해금을 보면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주었다 폈다 해가지고 이제 앞에 줄 연주했다가 뒤에 줄 연주할 수 있는. 저도 최근에 지금 해금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주 묘미가 대단한데 자기가 다 소리를 다 그 음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라서
네.
만드는 재미도 있는 거고요. 아주 매력 있는 악기예요.
해금을 두고 책에서 이런 구절을 엄청 예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해금에서 편벽되지 않고 두루하는 정신을 읽는다. 현악기와 관악기, 그 어느 악기와 함께 연주해도 두루 어울리는 악기. 줄은 두 줄이지만 그 가능성은 두 줄을 훌쩍 뛰어넘는 악기, 바로 해금이다.
제가 이렇게 썼던가요?
이보다 더 해금을...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 이렇게 이제 좀 찬양하신 거 보니까 해금을 배울 만하시네요. 이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금은 네. 어지간한 음악에 다 들어가요.
오, 그래요?
그리고 해금이 현악기일까요? 관악기일까요?
현악기 아닐까요?
그렇죠. 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현악기잖아요. 예, 예. 근데
울림통도 있으니까.
콩쿨에는 관악 콩쿨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관악기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현악기이기도 하고 관악기이기도 한 걸로 네. 사람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악기, 다른 악기는 발현악기가 예를 들면 거문고나 가야금은 음을 한번 딱 치면 소리가 끊어지잖아요.
네.
해금은 마찰하는 악기라서 쭉 소리를 이룰 수 있어요. 관악기처럼. 관악기도 호흡이 들어가는 하는 음악에 이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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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현악기이면서 관악기인 모습이 굉장히 그 정신이 두루한다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네. 네. 굉장히 매력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책에 아쟁명 연주가인 김울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당히 흥미롭던데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은 귀신마저 올렸다고요.
그 김울란이라는 사람은 성균관 진사까지 이제 패스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무슨 병이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눈을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명경과나 이런 건데 자기는 귀가 좋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아쟁을 하겠다 해서 아쟁을 했는데 아쟁은 아까 소리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슬프고 네. 마음이 이렇게 탁 가라앉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그 마음이 아쟁에 얹혀지니까 그 어떤 사당 부근에서 이 사람이 연주를 했더니 그 사당의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옛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김울란의 연주가 귀신까지 감동을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 아쟁 소리가 얼마나 구슬펐으면 이런 일화가 전해질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왕이 세상을 떠나면은 악기도 작게 만들어서 묻어줬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아쟁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왕들도 사랑한 악기 중에 악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제 그 왕이 돌아가시면 그 왕이 평소에 살았던 환경하고 똑같이 해주는 게 그게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수도 해야 되고 뭐 씻기도 하고 옷도 입고 뭐 머리도 빗고 하잖아요. 그런 그릇들 다 들어가 이제 옷도 들어가고 또 왕이 식사를 하셨던 그릇도 다 들어가고 또 왕의 음악이 장학원의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기도 다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악기 모양 그대로 하게 되면 무덤이 너무 좁게 되죠. 그러니까 악기를 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 같은 경우도 한 7, 8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악기들을 다 넣는데 영조대 이전, 그러니까 경종까지는 뭘 만드냐면 전부 그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를 다 묻게 돼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집권하시면서 아악기만을 명기악기로 묻어요. 그러니까 조선 그 후기의 앞부분은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묻히니까 아쟁도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는 아쟁은 빠집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악기 가운데 찰현악기 아쟁과 해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음악 한 곡 감상해 봐야 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이번에는 그 우리 아까 영산회상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영산회상을 다 연주를 하고 끝부분에 뒷풍류라고 해서 이제 영산회상 보통 풍류 줄풍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풍류라고 해서 세 곡의 음악을 연주하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좀 좀 밝고 그런 정서가 있는데 천년만세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천년만세가 구성곡이 세 곡인데 저희는 두 곡까지만 계면도들이하고 양청도들이 이렇게 두 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듣기에 참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화창하고 화사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시죠.
네.
연초라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 하는 뜻으로 선곡을 했어요.
네, 천년만세 모두
천년만년 살아라.
네, 네.
살고 싶습니다.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송지원 박사와 궁중 음악에 사용된 악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으로 부는 악기 중에서 대금과 소금을 만나보죠. 일단 두 악기는 크기부터 좀 다르죠?
네. 크기가 대금이 큰 거고요.
네.
소금이 이제 훨씬 작아요. 사실은 이제 대금, 중금, 소금 이 세 가지 악기가 통일신라 시대의 3현 3죽 중에 악기였어요. 3현이라고 하면 가야금, 거문고, 비파, 그다음 3죽, 대나무로 된 세 개 악기, 대금, 중금, 소금. 아.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악기인데 중금, 소금은 한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아. 그리고 소금은 이제 다시 연주를 하고 중금은 어쩌다 복원되는 상황에서 연주되거나 그래요. 아. 대금은 한 번도 중단이 안 됐었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리는 대금이 훨씬 크니까 소금보다 크고 음역은 소금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대금은 이제 청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소리를 세게 불면 청이 울려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고요. 네. 소금은 서양 음악의 피콜로처럼 높은 음역을 담당을 해서 아이들 동요하거나 이럴 때 요즘에 소금으로 많이 반주를 하더라고요. 네. 밝은 음색이라서.
네. 부는 방법은 둘 다
부는 방법은 같아요.
다 옆으로 네. 이렇게 부는군요.
그러면 두 악기 대금과 소금의 소리를 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대금과 소금 소리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아무래도 울림 같은 게 좀 다르네요. 박사님.
그렇죠. 확실히 그 소금이 영롱하게 맑은 소리가 나죠. 네, 대금은 청이 울려서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고.
생각보다 대금도 소리가 되게 예뻤는데 네. 소금 이어진 소리 들으니까 네. 너무 예쁜
그렇죠.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소금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고급적인 이 연주를 어디서 배워요? 일반인이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국립국악원에서도
국립국악원에 저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거기에는 네. 상설이 돼 있어요. 모든 악기들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어느 때나 네, 오시면 등록을 하면.
오, 올해는 하나 진짜
조금 하나 배워보세요.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악기도 작아서 네. 휴대하기도 편하고.
네,
괜찮네요.
박사님께서 약간 우리 기성복 가면 이렇게 기성복이 아니라 이제 맞춤옷 가면 이런 거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되게 네. 매력 있네요. 네. 소리가 너무 예쁘고요.
맞아요.
예. 네. 아까 전에 마쟁 연주가의 그 김훈란에도 귀신 울렸다 이런 전설 비화 이런 것들이 전해졌는데 피리 이야기에 관련해서 연산군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연주하러 온 여인이 화장을 안 했다고 벌을 줬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화장을 안 하고 연주하러 와라. 근데 화장 안 하고 왔다. 네. 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뽑힐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연산군 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파행적으로 운행됐어요.
그렇죠.
장학원이라는 명칭도 쓰지 않았고 네. 여러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연산군 때는 그 모델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파행적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네네.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항상 음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불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음악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차출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뽑혀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안 뽑혀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아, 네, 네, 네. 그 대금의 명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조선시대 명인들은 뭐 그 제 책에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이제 이러저런 명인들을 소개를 했는데
네.
정약대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 말기부터 이제 20세기까지 와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분은 연습의 달인이라고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네. 연습을 어느 정도 했냐면 인왕산에 매일같이 올라가가지고 곡조가 하나가 끝나면 모래알 하나를 신발에 넣고
네, 모래알.
또 한 곡 끝나면 모래알 하나를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모래알에 풀이 솟았다. 이런 기록이
그
남겨져 있는
연습벌레,
인물이거든요.
연습벌레.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표현을 그런 음악인들한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 정약대 명인이 그 수연장지곡 도들이라는 곡을 그렇게 많이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인왕산에 가보면 그분이 연주했던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장학원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에 우리 음악 명인들 보면 그 연습 엄청나게 했다는 게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궁중음악 그 악기 중에서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악기들 상당히 많은 거죠?
좀 많죠.
네.
네. 지금 이제 연주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이제 복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만약에 가야금이나 검은곡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중단이 안 되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아주 많이 연주가 됐는데 지금은 덜 연주되거나 복원했거나 하는 악기들이 있어요. 뭐 네. 월금이라든지 비파. 비파 같은 악기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계속 연주가 전승이 돼요. 그런데 네. 한국은 20세기 전반기 1920년대까지 이왕지 가악부에서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느 무렵부터 연주가 안 돼요. 그리고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악기는 일단은 모습을 감추었는데 1980년대에 지금 돌아가시는 서울대학교 이성천 교수께서 악기를 복원을 해요.
네네.
복원해서 그걸 다시 연주를 해서 요즘에는 왕실 의례 같은 거 할 때 비파도 넣어서 연주하기도
그렇군요.
하고
예.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네. 잠깐 이제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복원한 악기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요. 월금도 다시 연주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퀴즈를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악기는 6개의 현을 갖고 있으며 대나무로 만든 술대로 내려치거나 뜯어서 연주합니다. 풍류를 아는 조선 선비들이 특히 사랑해 삿된 마음을 금하여 인심을 바르게 하는 악기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꽹과리, 2번 거문고, 3번 풀피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송지원 박사의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토요상설 공연에도 초대하니까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요가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요가 음악이면 이제 아무래도 정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사색을 하면서 내면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 또 이 시간이 책을 가지고 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런 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국악원에서 생활 음악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한번 그 골라봤는데요. 자줏빛 구도의 물결. 구도가 이제 도를 구하다의 그런 의미가 되니까
예.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는
네.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요가 음악 자줏빛 구도의 물결 보내드립니다. 요가 음악 자줏빛 구도의 물결 보내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어요. 조선의 궁중음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궁중음악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분만 말씀을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그 성종대에 악학궤범이라는 책은 다 들어보셨죠?
네네.
악학궤범을 지은 성현이라는 인물. 성현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 성종대의 장학원 제조로 발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성현이 경상도에 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관찰사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학원 제조를 시켜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귀가 밝고 음악을 아주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음악을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성현을 장학원의 제조로 임명을 하고 그러고서 바로 악학궤범을 짓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음악서, 악서인 악학궤범이 나온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왜 기억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 후대까지 그렇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기록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서가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음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만들어져서 이 성현을 저는 추천을 해봤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 국립국악원에서는 올 한 해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 초청한 그 토요 상설 무대는 항상 있습니다.
아.
토요일 날 3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악원으로 네. 오시면 꼭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2월부터는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희 국립국악원에 풍류사랑방이란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130석 정도 되고 마이크를 안 쓰는 그런 자연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네.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정말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의 공연장인데요. 거기에서 수요일 날 수요춤전, 목요일 날 풍류음악 들을 수 있고 금요일 날은 그 다른 장르하고 융합해서 연주하는 콜라보하는 음악 이렇게 그런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네,
저녁 8시에 네, 그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막 정기 연주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국악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그 안내가 쫙 뜹니다.
맞습니다. 예, 국립국악원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네. 들어갈 네. 수 있고요.
오늘 송재 박사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국악에 대한 좀 사랑도 좀 싹 트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매번 공연장을 갈 수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국악을 접할 수 있을까요? 뭐 인터넷 이런 거? 모바일
당연하죠.
주소 있습니까?
저희 국립국악원에 제가 있는 국악 연구실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하는 거는 바로 내일 볼 수도 있어요. 저작권만 해결되면 이제
네네.
초상권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면 저희가 유튜브로 다 올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공연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국립국악원 그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립국악원 치면
네.
아니면 가입하시면 더 좋고 그러셔가지고 바로 무료로 원하는 음악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016년 새해 인문학 콘서트의 첫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국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또 새해 인사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하면 우리 이 방송 첫 시간 앞부분에서도 뭐 지루하고 느리고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묵직해서 무게가 나가는 거, 오래돼서 귀한 것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묵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저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서 느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낡아서 오래돼서 낡은 것이다가 아니라 오래돼서 귀한 것. 장맛이 오래되면 아주 그 묵은 맛이 나면서 훨씬
네네.
그 운치가 있는 그런 맛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옛것은 오래되어서 귀한 것이고 전통이라는 것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런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네.
오늘의 나를 확인하면 내일의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통에서 여러분이 올해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오늘날 여기 있게 한 것의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 음악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국립국악원에서 거의 매일 공연이 있는데
네.
한 번도 국악원에 와보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상당수가 있는 것을 제가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
와서 좀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네.
박사님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지만 마시고 올 새해는 복을 많이 지으시는 한 해를
맞습니다.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을 남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6개의 현을 갖고 있으며 술대로 내려치거나 뜯어서 연주하는 고구려의 악기 정답은 2번 검은고였습니다.
오늘 1부 2부 퀴즈 정답자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듣고 즐기는 음악도 좋지만 들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음악, 우주가 담긴 우리 음악, 마음을 정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궁중음악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신 송주현 박사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년초와 어울리는 주제로 준비했어요. 김재욱 교수의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주옥과도 같은 한시들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은 송지훈 박사의 추천곡입니다. 왕의 행진곡이기도 한데요. 대취타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
명금 일하 대취타라는 구령으로 시작하는 대취타는 본래 임금님의 성박 행차와 굴례에 연주되던 곡입니다. 소라 나발의 고동소리가 교대를 울리는 가운데 태평소가 선율을 담당하고 북, 징, 자바라 등의 타악기 리듬으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취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명금이라